VOA 측의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어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 검수사격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월 3일 10일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사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검수사격 시험은 생산 장비되고 있는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선택 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원은 생산되는 화성 12형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의 이번 보도는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발표한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고각도로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정점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습니다. 30에서 45도의 정상각도로 쏠 경우 최대 사거리는 4500에서 5000km로 추정되며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는 3400여 km입니다.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실험한 것은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인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 처음입니다.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9월 쏜 화성 12형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 병력 집결과 위협적 행동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이 요청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안보리 차원의 첫 논의가 됩니다. 회의 소집에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날 회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절차 투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AP통신에 미국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회의 개최를 위한 충분 그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안보리가 존재하는 핵심 이유라며 이 같은 예방적 외교는 안보리가 당초 다뤄야 하는 문제이고 이사국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유엔 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은 사실을 직시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을 위한 어떤 이익이 위태로운 상황인지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국제질서가 어떤 핵심 의무와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폴린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직접 반박했습니다. 폴린스키 차석대사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스스로의 근거 없는 주장과 추정에 기반해 다른 나라로부터 국제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다른 세력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유엔 안보리 동료 국가들이 안보리의 명성에 먹칠하는 명백한 홍보 연기를 지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국제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병력을 보낼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전투병력을 파병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인 것과 우크라이나와 같이 강력하고 큰 가치가 있는 파트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침공 시 병력을 파견해 대응하는 집단 안보 체제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말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국경 바로 앞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계속 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방국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가능할 경우 신속하고 혹독한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의 침공에 앞서 미리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표적을 삼을 러시아의 금융기관을 지명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며 만일 그런 시도를 할 경우 억제 효과는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즉 30일 발사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4년 만에 최대 수위의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미사일이 세계를 위협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정부는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를 추구한다면서도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아침까지 흐리고 전 지역에 눈이 내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검수 사격 시험 발사라고 밝혀 실전 배치 상태임을 확인하면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조치 철회 수순으로 질주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30일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사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검수사격 시험이 생산 장비되고 있는 화성 12형을 선택 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고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정성, 운용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사격은 생산 배치된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시험 발사를 뜻하는데 화성 12형이 실전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30일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정점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습니다. 30도에서 45도의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최대 사거리가 4500km에서 5000km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이 2017년 괌과 알래스카 기지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화성 12형의 전력화를 선언한 뒤 실전 배치를 사실상 확인한 것은 처음으로 대미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북한이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2017년 5월 4차 발사 당시 이번 발사와 유사하게 정점 고도 2115km, 사거리 787km로 고각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같은 해 8월과 9월엔 평양 순안에서 정상 각도로 쏴 2000km에서 3000km 비행 후 일본 열도를 넘기는 실거리 사격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화성 12형은 2017년 실전 배치를 위한 개발이 이미 완료됐다며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하는 고각 발사 시험을 새삼 다시 한 것은 품질 검사를 명분으로 한 무력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긴장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이미 2017년에 정상각도로 실거리 발사에 성공한 화성 12형을 다시 꺼내어가지고 무력시에 동원한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화성 12형이 발사되는 모습과 함께 미사일 탄두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지구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한 이들 사진 공개가 재진입 기술의 완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지구의 모습이 완전한 원의 형태가 아니므로 대기권 진입 전에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찍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술 완성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사진 공개를 통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완성의 난제인 재진입 기술의 진보를 시사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수반했던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2017년 11월 ICBM급인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 1월 한 달 새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이어 IRBM까지 모두 7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IRBM 발사는 특히 북한이 지난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의 철회를 시사한 이후 이를 본격화하는 첫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내부가 지금 임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지나봤지만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식대로 국면을 전환한 거고요.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있는 모라토리엄 카드는 아직 넘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레드라인을 넘는 타이밍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체로 하는 군 정찰위성 발사 혹은 모라토리엄 철회 공식 선언과 IC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이 다음 수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새해 들어 IRBM 발사까지 쉼없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괌을 포함한 동아시아 영내를 겨냥한 전술핵 미사일 완성을 일단락 지으면서 향후 전략 도발을 위협하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박 교수는 다만 북한의 전략 도발 여부에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강경 선회 가능성 등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ICBM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드라는 거는 손에 쥐고 있을 때 위력이 있는 거지 그걸 던져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정책이 워낙 난맥상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한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혈맹인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IRBM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앞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데 공동으로 힘쓰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오히려 대미 견제에 유리하게 여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보호해서 미국과의 딜에 상당히 유리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미중 관계 속에서 또 북한이 급기야는 화성 12형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쏠 때 중국이 전혀 나서지 않거나 오히려 자기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쐈다고 보는 거죠.
한편 북한 매체들은 이번 화성 12형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4년 만에 최대 수위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9일 북한의 새 7번째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4년여 만에 처음 이뤄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D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주변국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제외하면 새해 들어 잇따른 북한의 발사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논평에 대량 살상 무기 위협 표현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거듭된 무력 시위에 대해 외교를 원하지만 북한 지도자가 다른 길을 원하니 군사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며 외교와 군사적 카드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냐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분명히 국방부에서는 평양에서 오는 한반도에 대한 도전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ll, the administration is certainly here at the Defense Department laser focused on the challenges to the Korean Peninsula coming out of.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김정은의 급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한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한 조율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말에 이뤄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고 우리는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got to make sure that that all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rong. We remain committed to a denuclearized.
또한 우리는 외교적 대화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화를 갖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평양에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김정은은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와 영내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30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새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4년여 만입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를 벌이며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하는 것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모두 한국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거리는 한국에 대한 핵 타격용이고 중장거리 역시 미일 양국의 참전을 억제해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장기적 포석이라는 진단입니다. 워싱턴에서는 특히 가장 큰 위협을 받는 한국이 북한의 발사에서 모종의 신호가 아니라 기술 진전과 전쟁 전략을 읽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주요 공격 대상은 여전히 한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원하는 이유는 침공이 시작되면 전쟁 초기에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eason that North Korea wants tactical nuclear weapons is if an invasion were to start, North Korea's plan is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북한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미사일, 다시 말해 방어망을 피할 수 있고 상당히 정확한 미사일이 필요한데 북한이 계속 다른 측면을 가진 미사일 시스템을 선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And so if North Korea wants to do that successfully, it needs missiles that are capable of avoiding being struck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issiles that are capable.
또한 북한의 잇따른 시험 발사는 전술 핵무기와 함께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신형 미사일을 다수 개발하겠다는 김정은의 지난해 1월 당대회 발언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has made it clear over the past year that North Korea is transitioning into a period where they're going to be developing.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15,000km 사정권 안에 타격 명중률 제고를 비롯해 수중과 지상 고체 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30일 자강도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800km를 날았지만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습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3,500에서 4,500km를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 전역은 물론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입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BOA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건 미국 혹은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건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일의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A lot of the other capabilities they have, missiles that are able to strike Japan, missiles that can strike the United.
또한 일본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결국은 일본의 참전을 막아 한국을 전략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을 동맹으로부터 떼어내 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통일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have an ability to strike Japan to keep the Japanese out of the war. It's all about.
특히 이번 일곱 번째 발사 이전에 진행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두 남북한 접경 지역을 넘어 한국 영토 깊숙이 타격하는 연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be more of something to get deeper into South Korean territory, not hitting border areas.
특히 후방의 미군 병력을 겨냥하고 해로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올 미군 병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과 같은 항구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새벽도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고 14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17일에는 북한판 에이테큼스로 불리는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두 발, 27일 탄두계량형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각각 발사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이런 종류의 미사일에 생물학 작용제를 탑재해 미군 증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기화된 탄저균을 탄두에 장착해 한국의 항구와 비행기 이착륙작 등에 쓸 경우 이들 시설을 폐쇄시켜 미군 유입을 어렵게 만들고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There are ways that the North Koreans can use things like biological agents on missiles to prevent...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처럼 북한 미사일의 최대 위협 당사국인 한국이 북한의 발사를 모종의 신호로만 해석해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거리와 관계없이 칼끝을 한국에 겨눈 북한의 미사일 전략을 외면한 채 이를 미국에 대한 압박이나 대화의 손짓으로만 거듭 포장하며 오히려 동맹인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정작 한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인 단거리 미사일에는 우려, 매우 유감, 강한 유감 표현에 머물던 한국 정부가 통상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도발로 여겨지는 중거리급 사거리의 미사일 시험엔 규탄한다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도 워싱턴에서는 자국민의 안전은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한국 타격용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미국용이라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직접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도 그런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의도가 너무나 명확한데도 이런 도발을 자꾸 모종의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소망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type of interpretation that the North Koreans are actually signaling through missile tests is an example.
1997년 함경남도 금오지구에서 경수로 건설을 시작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의 미국 측 수석 협상가를 지낸 리스 전 실장은 10년이나 20년 전 심지어 더 과거를 돌이켜봐도 북한은 늘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그 목적은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원할 때 언제든지 바이든 정부와 협상 테이블로 갈 수 있고 외교가 한반도에서 긴장을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많은데도 이를 계속 무시해왔다며 그들은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고 희망은 이해하지만 희망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ality is they can go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 this administration anytime they want to. There's many easy ways for them to communicate that they would like.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도 북한의 무기 시험에는 관심을 끌려는 의도도 깔려 있지만 무엇보다도 역량을 키우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량이라는 경고입니다.
These missile tests are kind of trying to signal, you know, they're developing capabilities, first of all. That shouldn't be ignored.
특히 앞서 북한이 잇따라 쏘아 올린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덜 위협적이라며 북한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발사의 경우 개별적으로는 미국에 큰 도전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력 시위의 수위를 높이며 모라토리엄 파기에 근접하고 있는 북한이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 ICBM 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을지는 중국 변수에 달려있다는 신중한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이 고체연료 기반 ICBM뿐만 아니라 다탄두를 탑재한 대형 ICBM을 모두 시험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한 만큼 언제가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Kim Jong-un has been absolutely clear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test both a large ICBM.
스테판 해거드 교수도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 자체보다도 이것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혹은 추가 핵실험의 전조라는 게 우려스럽다며 중국을 신경 써야 하는 올림픽 기간이 지나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심지어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concern is not those tests, but that they're a prelude to a kind of breakout test at some point.
랄프 코사 명예회장은 북한의 자발적 모라토리엄 파기 언급은 진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re warning us that they're considering going back to ICBM or nuclear testing.
다만 북한이 미국의 반응을 보며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긴장을 끌어올린다 해도 일정 수위를 넘는 순간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ICBM과 핵실험을 강행하는 순간 신규 유엔 제재가 발동될 것이고 현재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준수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후 통첩은 과거에도 나왔지만 반드시 큰 도발로 이어진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그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면서 연말 시한을 제시했지만 2020년과 2021년을 지나면서도 ICBM과 핵무기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They also said throughout 2019 that their patience would only last until the end of the year.
아울러 북한은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취임 첫 해에 핵무기나 ICBM 시험을 감행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는 그냥 넘겼다는 점도 특이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강제하려면 양측이 만나야 하는데 북한은 코비드 상황 때문에 현재로선 미국 측 대화 상대와 마주앉을 생각이 없을지도 모른다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도발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코비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핵과 ICBM 시험은 아마도 미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도발을 예고하는 더욱 위협적인 메시지를 낸 뒤에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 I would think that we're going to have a continuation of the short and medium range tests for foreseeable future.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며 3년 9개월간 유지해온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융제재를 통해 중국에 미국의 금융체계와 북한이라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현 국제정세 속에서 제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대북 사이버 공격 등 다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8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방송에 출연한 두 전문가를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님, 이런 미사일 시험의 대응 방안으로 미국 정부에선 현재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야 할까요?
Well, I think the first point is that they have to rebuild the diplomatic coalition.
첫째로 미국 정부는 외교적 연합을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부 장관의 며칠 전 전화 통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에는 북한이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안인 것은 알지만 북한에 이런 모든 시험 발사가 있었고 또 중국이 안보리에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 대화를 한 건데 공개적인 보도자료에 북한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수였습니다. 실제 대화에서는 언급됐길 바랍니다. 지난 1월 20일 8개국 성명이 나왔지만 불쾌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 성명도 미국과 다른 7개국 대표들이 안보리 밖에서 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것을 허용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명 작성국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일본을 제외한다면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 중 절반 이하의 나라들만 성명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도나 멕시코, 노르웨이는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외교적 연합을 재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런 뒤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 그리고 그 외 다른 압박 캠페인의 요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쇠퇴한 것들이죠.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최근 북한의 연속적 미사일 시험 발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Well, the way I see it, North Korea is following the strategic guidance that Kim Jong-un provided.
저는 북한이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김정은의 전략적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5년 안에 달성하려는 의제들을 보면 거기에는 고체 연료가 있고 장거리 미사일과 위성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항목들은 북한이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면서 북한이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대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스나이더 국장님, 적절한 대응인가요?
Well, it's a conventional response, I think, that we've seen for
그런 것은 전통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핵심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선택하는 데 대해 대가를 높이고 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위해서죠. 그런 것은 북한의 우려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동시에 미국의 목표도 달성하게 만듭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를 돌이켜보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는 없었습니다. 뉴지에로 선임 연구원님은 당시 백악관에 계셨었는데요. 그렇게 한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Well, you know,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an interesting set of North Korea policies, right?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흥미로운 방식의 대북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책 변화를 고려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는 두 번의 임기를 가진 다른 대통령들과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최대 관여로 돌아섰죠. 최대 압박을 희생하면서 말이죠. 또 북한이 이런 관여를 거부하고 미국이 대선 국면을 맞으면서 제재는 약화됐죠. 트럼프 행정부는 안타깝게도 전임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 정책의 전철을 밟게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박 혹은 관여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정책적 관점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양한 강도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그것이 아마도 앞으로의 최선책일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트럼프 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I think that as Anthony has already suggested, it's very clear that we see
루지에로 선임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일부겠지요.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대하지 않았다고도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행동을 취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죠.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점은 강대국의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됐다는 점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연합 구축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따라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인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이런 조치들이 충분한 건가요?
Well, it was necessary, I think, for the U.S. to try to build.
미국이 국제적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죠. 하지만 과거에 파트너였던 나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죠. 이건 마치 미국이 앞문만을 잠그고 지키는 상황과 같습니다. 열려있는 뒷문으로 승합차가 서 있고 많은 이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앞문과 뒷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뛰어넘는 추가적인 조치를 찾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류제로 연구원님은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조치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Biden did the right thing trying to go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That's not, you know, those doors are closed.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 문은 닫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미국이 강력한 정부 기관들을 이용해 이들 제재를 단속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초당적인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결정으로 통과되는 것들이죠. 대북 제재는 몇 안 되는 초당적 사안입니다. 의회는 2016년과 2017년, 2019년에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죠. 따라서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아프게 만들면 됩니다. 중국은 그들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이행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중국이 북한을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실망했습니다.
뉴저로 선임 연구원님,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더 압박하지 않는 한 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말씀인가요?
Well, that's right. I mean, the bottom line is that we can, the US can go.
맞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겨냥할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관여하지 않는 대북 제재 위반들을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들은 매우 작은 부분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뒤를 쫓을 수 있겠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조직을 뒤쫓았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Well, what I was just trying to point to is that we have to go beyond sanction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재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재에 대한 논의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도구이지만 제재를 넘어 제재 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대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말이죠.
뉴저로 선임 연구원님,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대북 제재를 가하도록 설득하는 게 가능할까요?
Well, I think they're going to do that. I think that there is room for multilateral sanctions even for China.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자적 제재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말이죠. 만약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더 쉬워질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금융제재뿐 아니라 잠재적인 압박의 모든 관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죠. 다만 아직 금융제재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금융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생깁니다. 석탄과 정제유 운송과 관련해 제재를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인데요. 그런 물리적인 방식으로 차단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중국과 러시아 내부의 네트워크들을 겨냥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후자를 선호하고 전자는 보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영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례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동맹이 결정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26일 연례 연합훈련인 키네지 2021을 시작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28일 이 훈련이 북한 억제와 관련 있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키네지 2022 훈련을 위한 계획이 이미 1년 전에 시작됐다며 훈련 시나리오는 정치적 또는 지리적 상황과 관련이 없으며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일 간의 이 훈련이 수년 동안 반복되는 일상적인 것으로 이 훈련의 목적과 실질적인 가치는 항상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양측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네지 훈련은 미국과 일본의 연례 양자 훈련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실시됩니다. 주요 훈련 장소는 주일 미군 요코타 공군기지와 일본 자위대 본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의 스미스 기지 등입니다. 미국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8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일본은 특정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히 양국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and Japan said they're not focused on a specific player. They're simply trying to improve US and Japanese capabilities both to perform individually and to perform together.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러한 역량이 잠재적으로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을 공격하기로 한 다른 당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미한 동맹이 결정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리 피터스 주한미군 대변인은 28일 미한 연합훈련을 한국 내 대선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4월로 연기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정책상 계획되거나 시행된 연합훈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통상 3월에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행합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이 3월 대통령 선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 등을 고려해 연합훈련을 4월 중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피터스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한 연합훈련은 축소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입장 요청엔 미한 동맹은 어떤 적이나 위협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7일 쏜 지대지 전수 유도탄 시험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또는 한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터스 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6자회담 수석 대표로 활동했던 그린 데이비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경제 제재를 북한을 변화시킬 최선의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데이비드 전 특별대표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권의 운영 능력을 위축시킬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이 북한과의 오랜 협상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밀 핵시설 운영 문제와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그린 데이비스 전 특별대표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유예 조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Well, I think that it shows that the Kim regime is not interested in discussing
김씨 정권이 현 시점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과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협상 채널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은 외교적 무선 침묵으로 응답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늘상 하는 지겨운 위협을 반복하면서 김정은은 현재 의미 있는 대화보단 위협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예전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왔습니다. 데이비스 전 대표님께서 직접 협상하신 2.29 합의 때도 그랬고요. 미국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I hope that what we've learned is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convince the regime to change its behavior is through
북한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 제재와 유엔 인권이사회 조치 같은 압박이란 점을 미국이 깨달았길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이 하나의 국가로서 활동하는 능력을 제약하고 단단히 조이는 조치들이죠.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I believ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on the right track. U.S. officials seem to be acting as they should in the ways that matter. Maybe there's kind of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 중국, 일본과 함께 진행 상황과 공동 선택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북한 당국에 계속해서 관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라고 얘기해왔죠. 셋째로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국제사회의 의사를 거스르는 데 대해 큰 대가를 물릴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죠. 미국은 계속해서 이 자세를 견제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협상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추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유예 조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북한의 미신고 시설들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데요. 영변 플러스 알파 접근법에 동의하십니까?
I do agree with the approach. It's one of the few things I think that the previous administration got right in dealing with North Korea. I think that there's little doubt given the history of
동의합니다. 전임 정부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제대로 추진한 몇 안 되는 일들 중 하나죠. 북한의 70여 년 역사를 비춰봤을 때 북한이 모종의 비밀 핵시설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데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비밀 핵시설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비밀스러운 정권의 본성이죠. 그들은 언제나 증거를 숨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 공개하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에게 득이 될 때 공개하곤 하죠.
데이비스 대표께서 협상하신 2.29 합의로 돌아가 보죠. 2012년 바락 오바마 정부 당시인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협상이 진행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한 뒤에 실질적인 합의문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불과 16일 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합의가 깨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It's a guessing game, but I suspect that the leader broke the deal because he wasn't serious about following through on it. He thought he could be clever by disguising a missile test as a satellite.
짐작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내 생각엔 지도자가 합의를 지키는데 진지하지 않아서 깼다고 봅니다. 본인이 영리하게 미사일 실험을 위성 발사로 위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결국 그의 결정은 외교적인 역효과를 낳았고 저와 제 동료들에겐 그가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북한 엘리트들에게서 점수나 따려고 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죠. 또 국제사회에 강하게 보이고 싶었겠죠. 그가 권력을 막 승계했을 때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어린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특히 북한의 지지층에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북한 정권이 서방과 이웃 국가들로부터 더 큰 압박을 받게 됐죠.
2.29 합의는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미국의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합의였죠.
The Leap Day deal was not a written document. People forget that. It was not meant to be a complete lengthy catalog.
2.29 합의는 문서화된 합의문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망라한 완전하고도 긴 목록이 아니었다는 점을 사람들이 잊곤 합니다. 나는 당시 김괴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이 합의는 서로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뿐이었던 거죠. 북한 정권이 선의로 행동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는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의 회의 재개를 제안할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이 신의를 깨뜨리면 그것은 외교의 명분과 6자회담 절차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김 제1부상에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3단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을 발사하면서 고의적으로 신의를 깨뜨렸죠. 김정은은 외부 세계와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2.29 합의 파기 직후인 2012년 4월 8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 북한이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정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BOA 기자가 현장에서 장명진 서해 발사장 총책임자에게 2.29 합의에 대해 물었고 그는 정확히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그만두는 거지 위성 로켓 발사를 그만둔다고 안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입니까?
Look, Kim and his negotiating side talked about many things, including they talked about their desire to eventually launch a satellite. And it's not about a satellite. That's not the issue.
북한 측 협상 대표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궁극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싶다는 희망도 말했습니다. 위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ICBM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위성을 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모형 혹은 작동을 기대하지도 않은 급조한 위성을 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탑재하고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ICBM 미사일을 시험한 겁니다. 나는 김괴관에게 베이징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는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며 제안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김괴관은 내가 이 말을 자꾸 하는 게 너무 피곤해져서 한 번은 내가 그 말을 할 때 끼어들어서 안다 안다 위성을 발사하면 합의가 깨진다 이렇게 내게 말했습니다. 16일 후 북한 독재정권 창시자의 100번째 생일날 이 ICBM 종류의 로켓을 발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무엇이 걸려있는지 매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가하려 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막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I've always believed, I still believe that the best way to deal with Beijing on this issue, to talk to
북한 문제에서 중국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한결같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래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껄끄럽고 도전적이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인터넷에
왜 중국 당국이 김정은을 통제하지 못하느냐는 그런 불평을 게시했다는 이야기를 중국 관리가 내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막는 행위는 북한과 관련된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더 큰 틀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토론회에서 중국 정부와 모든 종류의 북한 비상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와 핵무기 확보도 논의하셨나요?
To be clear, I personally did not have any such in-depth discussions with PRC officials. And secondly, I can't get into specifics about this, but I stand.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관리들과 그런 깊은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8년 전 했던 말을 고수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책임 있는 관리들 사이에 그런 문제에 대한 교환이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할 이유는 없죠. 우리는 중국과 모든 얘기를 다 하니까요. 따라서 책임 있는 관리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2017년입니다. 태국 주재 대사로 계실 때 미국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태국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격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하셨는데요. 이후 진전이 있었습니까?
Our efforts in Thailand and around the 10 countries of ASEAN of Southeast Asia were part of a global effort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태국과 동남아시아 10개 나라, 아세안 국가들에서 우리의 노력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연료와 돈줄을 끊는 국제적 노력의 일부였습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2017년 2월 13일 벌어졌는데 이때 동남아시아인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안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외교적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공한 겁니다.
대표께서 태국 주재 대사로 계실 때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북한의 불법 행위 근절이었습니까?
I wouldn't go that far. I mean, it's, we have a big relationship with Thailand. It's one of our largest embassies in the world in Bangkok.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태국과 방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방콕의 미국 대사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사관 중 하나죠. 경제 안보에도 많은 현안이 있고요. 하지만 제겐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제 모든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지만요. 저는 비인 국제원자력기구에도 있었고 북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권 문제를 중시합니다. 대표께서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차관보 대행도 지내셨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를 핵협상에도 포함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을 더 직접적으로 지적해야 할까요?
I've always believed that it's important to shine a bright light on the regime's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system of death camps they have.
저는 항상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 유린을 조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권이 3대 동안 유지한 죽음의 수용소는 북한 주민들에게 끔찍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조명하는 건 극도로 중요합니다. 핵협상과 관련해선 우리가 인권 문제도 포함하자고 하면 아마도 한국이나 일본 등은 왜 비핵화 외교의 전망을 망치려고 하느냐고 말할 겁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유엔이 계속 역할을 하고 개별 국가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린 데이비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과 과거 핵협상의 교훈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97년 1월 31일 오스트리아의 음악가이자 작곡가 가곡의 왕이란 별명을 가진 프란츠 슈베르트가 오스트리아 리텐탈에서 태어납니다. 관현악곡, 교회음악, 실내악, 피아노곡 특히 600여 편의 가곡, 13편의 교향곡, 소나타, 오페라 등을 작곡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버지는 리텐탈에서 초등학교의 교장을 지냈고 어머니는 장인의 딸로 요리사였습니다. 슈베르트의 부모님은 16명의 아이를 낳았고 13번째로 태어난 슈베르트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즐겨하던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큰형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 유명한 빈 기숙학교에서 무상으로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슈베르트는 성가대 시절부터 음악 이론도 겸해서 배웠는데 어릴 적부터 베토벤을 존경하고 흠모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1813년 16살부터 아버지를 도와 보조교원으로 3년간 일한 것 외에는 아무런 공직도 없이 작곡에만 전념했습니다. 가난에 맞서 싸우며 1815년 단 1년 동안 144곡의 가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슈베르트는 서른이 되기도 전인 1826년부터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긴 채 31살의 나이로 병사합니다. 가난한 생활 속에서 31살의 짧은 생애였지만 많은 유산을 남깁니다. 1958년 1월 31일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가 발사됩니다.
Some 3 minutes later, Explorer is in orbit, broadcasting to the world its coded scientific data.
미국은 1954년 미 육군과 미 해군의 제안으로 오비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군의 주도로 뱅가드 로켓을 이용해 발사하는 뱅가드 위성을 세계 최초의 위성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1957년 10월 4일 소련에서 전격적으로 스푸트니크 1호를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서방세계, 특히 미국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오비터 프로그램을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으로 부활시키는 한편 기존에 진행되던 뱅가드 프로젝트를 통해 12월 6일 중계진까지 초대해 뱅가드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 익스플로러 1호는 해를 넘겨서 1958년 1월 31일 발사됐고 다음 날 1시 30분 궤도 진입에 성공해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이 됩니다. 이로써 미소 양국은 대우주개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들으실 수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